This recording accompanies the Language B Higher Level Examination, Paper 2, Listening Comprehension for Korean, May 2024.
Cet enregistrement accompagne l'examen de Langue B, Niveau Supérieur, Épreuve 2, Compréhension Orale de Coréen, May 2024.
Esta grabación acompaña el examen de lengua B, nivel superior, prueba 2, comprensión auditiva, de coreano, mayo 2024.
The start and end of each audio text will be indicated by this sound.
Le début et la fin de chaque texte audio seront indiqués par ce son.
El inicio y el final de cada texto de audio se indicarán con este sonido.
The end of the examination will be indicated by this sound.
La fin de l'examen sera indiquée par ce son.
El final del examen se indicará con este sonido.
Jimun A.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박시우 소장님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뉴스 인터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의 진행자 이아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박시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자력 발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나온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내로 석유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연료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이 매우 싸서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우라늄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싸고 적은 연료로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죠. 또한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다른 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된 비싼 전기는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등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광고 후에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발전소 사고와 같이 원자력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선 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하나라도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원전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현재 몇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4개의 발전소가 있고 이미 5번째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 중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현재 40%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나라 근처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후에도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 중 원자력의 비중이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의 진행자 이아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박시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자력 발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나온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내로 석유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연료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이 매우 싸서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우라늄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싸고 적은 연료로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죠. 또한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다른 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된 비싼 전기는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등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광고 후에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발전소 사고와 같이 원자력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선 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하나라도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원전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현재 몇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4개의 발전소가 있고 이미 5번째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 중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현재 40%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나라 근처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후에도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 중 원자력의 비중이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 30초 안에 정답을 쓰세요. 지문 B.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취업준비생 구독자들을 위해 마련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후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제2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후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풍성한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등록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했고 퀴즈 이벤트, SNS 공유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독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아리 국제관리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영사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점은 적응력, 소통, 디지털 역량, 열정 등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환영사 이후로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직원들이 각자의 기관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어떻게 이 기관들이 성장했는지 역사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입사에 필요한 주요 역량으로 관련 전문 경험, 소통 능력을 공통으로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관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경우 별도로 제공된 공간에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기관에서 채용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작년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IMF부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IMF에 응시했던 인원은 총 2,000명이었고 최종 선발 인원은 20명으로 최종 경쟁률은 200대 1로 매우 높았습니다. IMF의 응모 기간은 2023년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채용 인원도 이공계열은 8명, 어문계열 20명, 그리고 일반계열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새롭게 이공계열 전공자들을 뽑기 때문에 이공계열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 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해외 투자 진출 지원 및 시장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 있고 해외 순환 근무가 필수라고 합니다. 자격 요건을 보면 연령, 성별,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제기구답게 높은 외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요구했는데요. IMF는 98점 이상의 고득점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 절차를 보면 지원서 접수 후 필기 시험을 보고 그 후에 영어 회화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꼭 잊지 않고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참! 이곳에서 과거 지원자들로부터 나온 필기시험과 면접의 팁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필기시험은 주로 서술형 시험으로 평소에 경제신문이나 경제 관련 책들을 꾸준히 보며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경제와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에 평소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연계하여 논리적이며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제2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후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풍성한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등록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했고 퀴즈 이벤트, SNS 공유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독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아리 국제관리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영사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점은 적응력, 소통, 디지털 역량, 열정 등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환영사 이후로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직원들이 각자의 기관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어떻게 이 기관들이 성장했는지 역사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입사에 필요한 주요 역량으로 관련 전문 경험, 소통 능력을 공통으로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관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경우 별도로 제공된 공간에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기관에서 채용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작년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IMF부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IMF에 응시했던 인원은 총 2,000명이었고 최종 선발 인원은 20명으로 최종 경쟁률은 200대 1로 매우 높았습니다. IMF의 응모 기간은 2023년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채용 인원도 이공계열은 8명, 어문계열 20명, 그리고 일반계열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새롭게 이공계열 전공자들을 뽑기 때문에 이공계열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 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해외 투자 진출 지원 및 시장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 있고 해외 순환 근무가 필수라고 합니다. 자격 요건을 보면 연령, 성별,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제기구답게 높은 외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요구했는데요. IMF는 98점 이상의 고득점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 절차를 보면 지원서 접수 후 필기 시험을 보고 그 후에 영어 회화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꼭 잊지 않고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참! 이곳에서 과거 지원자들로부터 나온 필기시험과 면접의 팁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필기시험은 주로 서술형 시험으로 평소에 경제신문이나 경제 관련 책들을 꾸준히 보며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경제와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에 평소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연계하여 논리적이며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분 30초 안에 정답을 쓰세요. 지문 C.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한국의 난방 시스템인 온도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의 주거 형태와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설명했지만 한국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이제 시골 마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 형태는 서구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되었죠. 이렇게 주거 형태가 바뀌었지만 한국의 모든 주거 형태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입니다. 온돌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다면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골집 부엌 아궁이에 솥을 걸고 불을 떼고 아궁이 불이 굴뚝을 통해서 연기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궁이 불로 따뜻해진 방에 누우면 그동안 있었던 피로가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장치를 온돌이라고 부릅니다. 온돌은 세계문화사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겨울 난방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치와 더불어 온돌도 한국 문화 관련 용어로는 처음으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온돌을 사용한 것은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온돌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북쪽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온돌이 가옥의 일반적인 형태로 들어갔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더 없으면 지금부터는 온돌의 난방 방식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온돌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난 것도 조선시대입니다. 온돌의 뜻은 따뜻한 돌인데 구두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온돌집을 보면 방바닥 밑에 얇고 단단한 돌을 평평히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열 에너지가 방 밑을 지나면서 돌을 데우게 됩니다. 돌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오는 따뜻한 열로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온돌 난방 시스템의 장점은 방 공간에 열이 고루 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와 습도도 적당히 유지되게 하는 점입니다. 또한 온돌은 실내 온도를 13에서 16도로 유지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난방 시설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사를 위해 아궁이에서 불을 피울 때 동시에 방도 데울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돌방은 아궁이 쪽의 방바닥이 굴뚝 쪽보다 따뜻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면 온 가족이 아궁이 쪽과 가까운 아랫목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돌의 재료가 되는 돌을 구하기 쉽지 않죠. 또한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선호됨에 따라 현재 온돌 난방 시스템은 사뭇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돌 대신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동파이프를 설치한 뒤 온수를 파이프 안으로 순환시켜 난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방바닥을 데우는 난방 기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찜질방과 같은 곳은 온돌 효과를 대중화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는 이유로 제일 먼저 혈액순환을 꼽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땀과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나가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최근에는 찜질방처럼 따뜻한 방에 있으면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온돌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해외에서도 친환경 난방법으로 온돌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화면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의 주거 형태와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설명했지만 한국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이제 시골 마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 형태는 서구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되었죠. 이렇게 주거 형태가 바뀌었지만 한국의 모든 주거 형태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입니다. 온돌이란 말이 익숙치 않다면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골집 부엌 아궁이에 솥을 걸고 불을 떼고 아궁이 불이 굴뚝을 통해서 연기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궁이 불로 따뜻해진 방에 누우면 그동안 있었던 피로가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장치를 온돌이라고 부릅니다. 온돌은 세계문화사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겨울 난방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치와 더불어 온돌도 한국 문화 관련 용어로는 처음으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온돌을 사용한 것은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온돌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북쪽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온돌이 가옥의 일반적인 형태로 들어갔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더 없으면 지금부터는 온돌의 난방 방식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온돌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난 것도 조선시대입니다. 온돌의 뜻은 따뜻한 돌인데 구두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온돌집을 보면 방바닥 밑에 얇고 단단한 돌을 평평히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열 에너지가 방 밑을 지나면서 돌을 데우게 됩니다. 돌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오는 따뜻한 열로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온돌 난방 시스템의 장점은 방 공간에 열이 고루 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와 습도도 적당히 유지되게 하는 점입니다. 또한 온돌은 실내 온도를 13에서 16도로 유지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난방 시설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사를 위해 아궁이에서 불을 피울 때 동시에 방도 데울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돌방은 아궁이 쪽의 방바닥이 굴뚝 쪽보다 따뜻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면 온 가족이 아궁이 쪽과 가까운 아랫목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돌의 재료가 되는 돌을 구하기 쉽지 않죠. 또한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선호됨에 따라 현재 온돌 난방 시스템은 사뭇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돌 대신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동파이프를 설치한 뒤 온수를 파이프 안으로 순환시켜 난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방바닥을 데우는 난방 기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찜질방과 같은 곳은 온돌 효과를 대중화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는 이유로 제일 먼저 혈액순환을 꼽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땀과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나가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최근에는 찜질방처럼 따뜻한 방에 있으면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온돌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해외에서도 친환경 난방법으로 온돌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화면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모든 문제를 푸세요.